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항상 자고 깨게 하시고 또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또 말씀을 주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되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계시오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재림 직전에 두 가지 징조. 재림 직전에 두 가지 징조.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혹은 전통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마음이 쉽게 동요하거나 그런 뜻이죠. 마음이 쉽게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온 지구 전체에서 택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계시나 혹은 자기에게서 받았다는 말이나 편지를 통해서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쉽게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도 그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0가지 정도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죠. 3절 보십시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이지 못하게 하라.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전통 본문에는 죄의 사람, 불법과 죄 비슷하지만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 전통 부문은 하나님처럼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 중에 특히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배교이며 둘째는 죄의 사람의 나타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마음에 쉽게 동요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첫 번째 징조는 배교입니다. 배교는 믿음의 변절, 즉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상 교회가 믿음에서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천년은 신앙적으로 변절된 시대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는 배교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와 칼빈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회를 배교한 교회 단체로 보았습니다. 배교한 단체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개혁,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개신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종교 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하여 배교하였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본래대로 성경대로 초대교회보다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계 교회들 속에서 다시 배교 곧 믿음의 변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언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개신교회는 또다시 배교의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없었던 심각한 배교입니다. 개신교회 대교단들의 대다수는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오성을 부정하고 그 성경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 기적들, 대속, 부활, 재림을 부정합니다. 세계의 대다수 개신 교단들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 교회들은 천주교회와의 화합과 교제와 일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와, 그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지금 한 6년쯤 지났나요? 50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천주교회와 교제하고 화합하고 일치를 추구한다면 종교개혁을 다시 뒤엎어버리는 부정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이런 포용주의적인 입장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지도자들, 복음주의, 우리와 같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복음주의자들 속에서 또 은사주의자들 속에서 오늘 은사주의가 기독교계를 몹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은사주의자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용납, 자유주의의 용납.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순복음교회 강남신학교의 교수진을 보니까 한신대, 연대신대 교수들 완전히 좌경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수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성령 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이런 자유주의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가. 또 순복음교단이 우리가 잘 아는 NCC에 소속돼 있고 또 연합운동 WCC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면서 와, 저들이 어떻게 저런 분별력 없는 일을 하는가. 오늘날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분명한 징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다시 배교가 있겠다고 하더니 중세 철련과 같은 배교, 그보다 더한 배교, 천주교회보다 더한 배교입니다. 자유주의에 비하면 천주교는 개신교와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자주 말했지만은 천주교는 그래도 성경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성경 외에 교황의 무오성을 믿어서 문제지 성경도 믿고 또 예수님의 신성도 믿고 처녀 탄생도 믿고 대속도 믿고 부활도 믿고 아마 재림도 믿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믿는다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믿는 것이 천주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고 마리아도 믿고 천국 지옥만 믿지 않고 연옥도 믿고 예수님의 대속만 믿지 않고 미사도 믿고 미사는 현재적인 대속사역이라고 말하는 미사도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천주교회의 문제라고 할 것이면 자유주의는 천주교에 비하면 더 배교적인 것입니다. 천주교는 우리와 천주교가 공통적으로 믿는 것까지도 믿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니까 더 무서운 배교가 지금 기독교계에 덮쳐왔구나. 중세시대 종교개혁보다 더한 배교로구나.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정도의 배교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또 하나의 징조는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은 심히 부도덕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그는 결국 멸망할 것이므로 멸망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또 그는 대적하는 자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복음 진리와 참된 교회들을 대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첫 번째 짐승, 곧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자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는 악한 정치가나 악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체제, 주체사상 체제와 비슷하게 그건 거의 종교 집단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런 무슨 초상들 그들이 그런 그들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초상들이 비해만 맞아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타는 그런 광경을 보면 와 저거는 종교구나 종교. 아마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열광적인 종교 광신자들과 같은 종교로구나라고 여겨지는 지경이죠. 그는 자신을 신격화시킬 강력한 독재자나 독재 국가일 것입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인간 숭배의 시대와 강력한 독재 국가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징조들이 곳곳에서 보이죠. 또다시 지금 무슨 뭐 색깔 논쟁하냐 좌파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은 색깔 논쟁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보면서도 아직도 공산주의는 옛날 지나간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독재자들이 독재 정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말을 할 것입니까? 5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습니다. 불법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차 죄의 사람이 나타나 공공연하게 행할 불법에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의 활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상 많은 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들로부터 현대의 히틀러나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불법의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그들은 불법한 자들, 죄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 최종적 절정적 인물인 그 죄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 그의 나타남을 막는 자가 있다. 오늘 본문에 막는 자가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막는 자는 성령이실 것이다. 많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령께서는 저 예언된 죄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으시다고 봅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막는 일을 놓으신다면 그 죄의 사람, 즉 악한 독재자나 독재적 국가는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저 불법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것입니다. 재림의 주께서는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 불법자를 죽이시고 그를 패하실 것입니다.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주의 재림을 묘사하는 말로서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실 것을 암시합니다. 깊은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듯이 극심한 배교와 불법의 때 후에 주께서 밝은 빛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장차 계신 교회들은 천주교회와 연합할 것 같습니다. 개신교회의 세계적 협의체인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로마 천주교회 RCC와 즐거이 교제하며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두 단체가 WCC와 RCC가 연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때 천주교회 교황은 또다시 온 세계교회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온 세계는 강력한 독재자 혹은 독재 국가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공산주의 독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 예수께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악한 종교 지도자나 악한 독재자를 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곧 그 어두운 밤이 드러나면 배교와 불법의 사람, 배교와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때에 그 기간이 오래지는 않고 그 몇 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지나는 어간에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들을 먼저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쉽게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평안 중에 충실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직 주의 재림의 명확한 징조가 보이기까지. 둘째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징조들을 기억해야 하며 특히 여기에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증거한 두 가지의 징조, 배교하는 일과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배교의 징조는 오늘날 세계교회 협의회와 천주교회와의 교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계신 교회는 배교했고 천주교회는 원래 배교한 단체이고 그 단체가 결합되는 때에 온 세계교회는 기독교계라고 말하는 세계교계는 또다시 세계적 배교의 교회를 배교한 단체를 보게 될 것이다. 또 죄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이지만은 강력한 공산주의 독재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징조들을 배교와 죄의 사람의 나타남이라는 두 가지 징조를 주시해야 합니다. 아, 그것이 주의 재림의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 몹시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 예수께서는 악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이 배교와 죄의 사람의 나타날 때에 주의 재림도 이루어지는 때이다.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죽이시고 패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의 모든 악한 자들, 배교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저 적그리스도 세력을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지옥에 그들을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참된 구원, 영광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재림의 징조들을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래 지체치 않으시고 곧 그 고난의 짧은 시간을 통과하면 우리는 승리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굳게 믿음 가지고 고난을 각오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쉽게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재림의 징조들을 기억하며 특히 배교와 죄의 사람의 나타남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짧은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주께서 오셔서 저들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께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주의 재림을 믿고 대망하게 하시고 특별히 재림의 징조인 배교와 또 죄의 사람의 나타남을 기억하며 오늘 시대를 주목하고 주시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굳은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이 환난의 시대, 주의 재림 직전의 시대를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